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6장 6절에는 여러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건드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이제 성령의 감화와라는 이 한 구절, 요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정서, 어떠한 욕망으로 형성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물론 이것이 기계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복합되어 있지만 그게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뭘 원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무기력하고 당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 가운데 이제 원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원함이라고 하는 게 순수하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우리가 집중된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데 이 진정한 원함이 아니라 다른 거에 자극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극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지도 않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것을 되게 원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 집중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인생의 자산을 낭비하는 후회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욕망의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욕망을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망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더러운 물이 된 것처럼 욕망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진짜 깨끗하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딱 느끼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한 것도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니에요. 혼탁한 것도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되게 원하는 거 거기 딱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아, 정말 열정적으로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살 수 있고 인생의 갈짓자 걸음으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서 딱 달려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먼지 쌓여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정을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낭비하게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거짓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것 여러분들의 묵은 감정이 쌓여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처럼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을 속입니까?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지도 않은 것을 원하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깨끗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욕망의 회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욕망 회개에 대해서는 이 타잔을 기억하고 이렇게 뛰어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욕망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내가 진짜 저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진다고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깨달아지는 걸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장 자기 정죄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욕망은 깨닫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욕망은 깨닫는 게 시작일 뿐 깨닫는 걸로 내가 바뀌려고 자꾸 의지력과 결단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타잔이 줄을 바꿔잡듯이 여기서 싹 오면서 내가 새로운 욕망을 붙잡고 저쪽으로 싹 가는 이게 안 잡히면 다시 스윙이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부분들이 있어. 하지만 다시 내가 방향성을 잡고 새로운 욕망을 잡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결단력이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뛰듯이 이렇게 내가 넘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진짜 원함이 바뀌어야 되지 원함이 안 바뀌었는데 의지력과 결단력으로 내 행동만 조정한다? 야, 그럼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오래 못 가고 그렇게 오래 가도 문제예요. 그렇게 오래 가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왜? 원함 없이 당위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원함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욕망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총정리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진짜 원하지 않은 걸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기만에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원함이라고 하는 건 훅 지금 내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실존적으로 내가 딱 아니 이걸 내가 원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게 말이 돼?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요. 드라마 보고 그 주인공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보이고 느껴진다고 그게 다 실제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이게 훅 있었다가 내가 1, 2년 지나니까 확 없어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내가 뭐 해야 돼? 깨달아야 돼요. 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깨닫는 게 먼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죠? 깨닫는다고 바뀌진 않아요. 깨달아도 그렇죠? 그 용량은 여전히 내 안에 실존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난 여전히 여기에 대한 어떤 갈망을 느껴.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역동해. 아 이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걸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이죠.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찾아와 나를 육신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내가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은 새로워졌는데 생각은 변화됐는데 여전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겉사람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끌려간다고 저쪽으로. 그렇죠? 왜? 저쪽 에너지가 더 세거든. 여러분 사고의 에너지보다 욕망의 에너지가 더 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오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지점에 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깨달음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이게 되면 완전히 해결돼요. 이거는 그냥 총체적인 장기적으로 이거 하나 되면 그렇잖아요. 다 해결되는 거. 이게 뭐예요? 만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내가 작은 욕망에 막 이렇게 휘둘리는 이유가 내 안에 거대한 뭐가 있다? 불만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목마른 거 허기가 있기 때문에 작은 원함만 생기면 거기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물을 하루 동안 못 마시는 사람이 한 잔의 물에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굶은 사람이 하나의 빵에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몸에 해롭다고 얘기해도 그건 나중 문제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삶의 전반적인 불만족이 만족 없음이 작은 원함에 예민해지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거. 내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것. 즉 가장 먼저라고 그랬어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근본적인 해결. 여러분 막 작은 이익에 되게 내가 예민해. 작은 이익에 되게 예민해. 돈이 엄청 많으면 그게 좀 관대해질 수 있어요. 덜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면 관계 하나에 덜 집착할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소중히 여기지만. 내가 내 인생에 이미 만족해. 내 인생에 너무 만족스러워.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원하는 거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걸 내가 여유롭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것을 느끼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 몰라 난 이거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욕망에 휘둘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해로운 것이고 이걸 하면 내가 나중에 죄책감을 갖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못 넣는 이유는 깊은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 여기까지 도달하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오늘은 세 번째. 그럼 중간중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얘기하는 것은 감화예요. 감화. 감화. 성령의 감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이게 나가겠죠. 깨끗함, 지식, 오래참음, 자비 뭐 이런 영적인 것들, 거짓없는 사랑 이런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툭 들어가는 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꼭 필요한 뭐 깨끗함, 지식, 오래참음, 자비 거짓없는 사랑 사이에 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감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바울이 툭툭툭툭툭 얘기하는데 야 깨끗해야지. 너 거짓 없는 믿음에 살아야지. 사랑이 있지. 성령의 감화가 있지. 이러면서 툭 지나가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감화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화가 뭡니까? 오늘 그걸 생각해 봅시다. 이건 감화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욕망 얘기예요. 여러분 욕망의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감정은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지 않아요. 내가 슬픔이 있어. 근데 막 놀아.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할 때 그 슬픔을 잊으려고 그래. 그래도 돌아오면 그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감정은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그 감정은 항상 거기에 남아있어요. 내가 분노가 있어요. 내가 분노가 있는데 분노를 외면하고 막 다른 거 재밌게 하고 놀아. 근데 분노가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그 매듭을 푸는 과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감정은 그 자체가 타겟팅이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큰 흐름이 바뀌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여유, 역량 이런 건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팅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런데 욕망은 어떠냐면, 욕망은 재밌는 게요. 욕망은 이게 진짜 작은 욕망이 큰 욕망에 흡수됩니다.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쫙 흡수하면서 가요. 이게 욕망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막 이런 작은 욕망들의 반응에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그렇지 않아. 근데 한 1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1년 전에 나랑 체형이 똑같았던 애가 몸이 되게 좋아져서 나타나서 딱. 그런데 내가 갑자기 걔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뭐 이러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몸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확 올라와. 그러면서 밥맛이 뚝 떨어져. 그런 게 있죠. 내가 뭐 투자도 관심 없고 뭐 돈도 관심 없고 막 이러고 살았어. 그냥 난 내 월급에 만족하고 살았어. 근데 오늘 친구를 만났더니 얘가 몇 년 동안 투자를 잘해가지고 나랑 완전 달라진 거야. 재정적으로. 그럼 갑자기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뭐 소비 욕구가 싹 사라지고 갑자기 투자 욕구가 확 올라오죠. 그럼 그때 뭐가 뭘 잡아먹어요.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잡아먹죠. 전날까지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나도 안 사고 싶어져. 실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통장에 얼마가 찍혔으면 좋겠어. 이 욕망이 확 커진다고. 그러니까 욕망은 작은 욕망이 큰 욕망에게 잡혀먹혀요. 그러니까는 내가 A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욕망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자극을 통해서 같은 계열의 더 큰 욕망을 느끼면 이 욕망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럼 그 자극을 뭐라고 해요? 감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이게 잘 안 빠져져. 내가 전인격적인 인생의 만족은 아직 없어. 아직까지 기갈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때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극이 주어져서 내가 다른 욕망을 확 느끼는데 그게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내가 순식간에 이게 사라지고 저쪽으로 싹 흡수돼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욕망을 통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거였죠. 저는 20년 더 30년 전입니다. 나 50이 아니지. 난 20살 때 담배를 폈는데 제가 고2 때부터 폈어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4년을 폈다고. 그게 끊기 되게 어려웠거든. 그걸 끊으려고 1년에 서너 번은 시도했어요. 끊어야지. 이거 아닌 것 같아. 끊어야지. 근데 생각나. 그래서 참아. 생각나. 참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그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자 하는 욕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억누르는 걸로는 절대 못 끊어요. 그건 욕망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일정 피지컬한 중독 증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 어떤 인간적이고 영적인 계기를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담배의 정이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어.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전에 담배 필 때는 담배를 그 전에 금연할 때는요. 옆에 한 내가 한 100일 정도 담배 안 폈어. 근데 옆에 이제 담배 피는 애가 서 있어. 그럼 가까이서. 난 안 펴. 가까이서. 근데요. 그런 감정선이 한번 그 계기가 그 감화가 한번 딱 오잖아요. 근데 담배 끊은 지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옆에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피해요. 진짜 그 냄새가 싫어. 신기하게. 그럼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어떤 결정적인 감화의 계기? 내가 막 정신없이 노는 게 제일 좋고 공부해야지 이러고 살다 어느 날 진짜 어떤 계기로 감화가 딱 되면 내가 왜 그랬나 싶고 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거에 이게 재밌고 막 세상이 좋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싫고 막 그러다가 감화가 한 번 딱 되면 세상에서 노는 거 진짜 관심 없고 오랜만에 만나도 왜 그러고 앉아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그런 시간 낭비 같고 막 여기서 기도하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막 이게 행복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 보면 그 감화의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화가 A라는 방향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합니까? 아니면 반대 방향의 감화도 있죠. 그렇죠. 막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더럽게 재밌게 놀아. 그게 정말 더러운데 재밌는 거. 그래. 그렇구나. 그 어둠의 세계.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막 내일도 생각나. 내가 그때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랬는데 생각나. 감화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감화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경험하는 감화는 뭐예요? 먹방 보지 마세요, 여러분. 왜 자꾸 감화의 계기를 줘? 여러분들에게 진짜 식욕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그렇죠? 때로 재밌게 보는 거 필요한 그런 게 작은 의미에서 감화라고. 그러니까 감화라는 건 일반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삶에 상존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반대 뭐가 아 그래서 감화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화적인 감화, 두 번째는 타인으로 인한 감화,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한 감화. 문화적인 감화는 뭐예요? 여러분들 영화 극장 딱 가서 독립투사 나오는 거 딱 봐. 막 옛날에 드라마 유진초 이런 거 딱 봐. 그럼 갑자기 애국심이 막 들끓잖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어제까지 안 했던 사람이 그럼 나라를 위해 죽을 거야?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그분들을 보면 그 순국선열의 얘기를 들으면 아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런 사람은 존경스러운 마음. 아 이순신 막 인간적으로 보면 이순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껴요. 문화적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면 애국심 이런 걸 느낀다고.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내가 감화되는 거죠. 영화를 보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보고 어떤 사회적 문화를 보면서 아 그렇지 저렇지 아, TV를 보고 먹고 싶은 거 하나 정도 문화적 감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타인이 문화보다 더 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감화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한 감화. 내가 A라는 삶을 살고 하다가 B라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걸로 감화된다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돈 잘 버는 사람 보면서 감화되기도 하고 또 좋은 건 뭐예요? 정말 주변에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세속적으로 살다가도 그 사람이랑 한 달에 한 번 밥 먹을 기회 있으면 그 사람 밥 먹으면서 아,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이런 초라하다 인격이 내가 사회적으로 이 사람보다 훨씬 높고 인정받지만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 앞에 제가 부끄럽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 사람이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람이 주는 감화가 있다고 아시죠? 경험하셨죠? 경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주는 감화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평범하게 잘 살다고 걔만 나가면 걔만 만나면 헛짓거리하는 생각 들어오는 게 나쁜 감화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나쁜 친구들 두지 말라고 어른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그 나쁜 친구들이 여러분들 감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생각의 계기들을 만들고 나쁜 욕망을 자극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감화라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면 그 감화가 있다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세상과 딴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세상과 빛이 소금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 어떤 감화를 주게 돼 있어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게 빛과 소금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감화를 받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화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감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저는 뭐 기도해도 감화가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감화가 없냐면 그럼 깊이의 문제 보세요. 여러분 A랑 B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요. 근데 내가 저 B를 생각할 때 아 제가 이런 부분에 나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이런 부분에 나한테 좀 이렇게 좀 도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이익을 얻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정서적 이익을 얻고 싶은데 사회적 이익을 얻고 싶은데 어떤 내가 뭐 어떤 뭘 얻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주는 무엇인가를 봐요. 그 사람이 주는 무엇인가만 보죠. 이 사람은 저 사람이랑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니죠. 저 사람을 활용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 사람이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주는 이익만 보이지. 그렇죠? 이건 관계가 아니죠. 이건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가만히 일도 안 봤습니다. 저 사람을 보질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긴 보는데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아,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건 나도 알아. 훌륭한 분이야. 나도 알지. 아, 근데 나랑은 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 좀 나는 저런 캐릭터는 좀 오히려 부담스럽더라고. 그럼 감화가 없죠. 그 사람이 보여야 되고요. 그 사람이 마음에 좀 담겨야 감화가 생겨요. 그렇죠? 마음에 담겨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면서 감화라는 게 일어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나 정서적으로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갈림길에서 판단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언제 해결하실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통한 감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란 분의 인격을 안 보니까. 그렇죠? 인격을 안 보니까. 내 시선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의 손만 보이지. 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정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풀 패키지에서 정말 10%만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주신 선물은요. 하나님 자체지 하나님의 프랙티컬한 도움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왜?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들 편 들어줄 수는 없거든. 거기서 오는 도움이란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긴 한데 좀 항상 아쉽다. 이런 감정선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감이 없고 전격적인 변화가 없는데 네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 시점은 내가 깊이 있는 교감과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다음에 확 열려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내가 그 영적 레벨에는 갈 생각이 없으면서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영역에만 하나님을 초대한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감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래 위대하시죠. 하나님 창조하셨죠. 어쩌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만 할 때 그냥 저 높은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감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리감 때문에. 언제 감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감화. 성령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데 그걸 내가 마음에 깊이 느낄 때 거기서 내 안에 감화가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들의 욕망을 바꿔요. 내가 A라는 욕망을 갖고 있다가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그 영역에 대한 내 원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확 살아나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너무 좋아. 내가 이걸 뭐 어떤 맥락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꼭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는 절대 못하겠고 복잡한 마음이 들고 있었는데 내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키면 싹 놔져.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완전 다른 마음으로 딱 와. 세상 편. 여러분 해보면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사람들 위로 듣고 뭐 하나님 나를 정서적으로 헤아려주고 다 좋은데 내 그 중심이 확 바뀔 때가 제일 좋다고 사실. 옛날에 내가 옛날에는 이거 안에 너무 꽂혀 있어서 이 얘기만 계속 하고 다니는데 이게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 정서적인 내가 너무 너무 중요하구나를 내가 알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진짜 최고예요. 그게 최고야. 그게 없어서 삶에 에너지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이게 성령 충만하게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무슨 방어나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느껴져서 내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이 쫙 흡수되어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게 선한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되는 여러분 정점은 만족이에요. 이거는 근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과정적이고 단회적인 부분이 있거든. 그것도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또 이렇게 또 다른 감화가 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적으로는 이게 우리의 원함을 어떻게 돼요? 바꿔간다는 마음에 깊이 담는 거. 아,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울산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그 저희 교회 첫 번째로 유아 세례 받은 친구가 이제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근데 내가 지방 내려갔는데 내가 그렇게 하루 자고 왔어. 그렇게 신방 간 건 처음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내가 생일 주간이라고 거기서 이제 막 그냥 울산 갔다 뭐 방어회 떠오고 뭐 케이크 해놓고 막 이렇게 막 미역국도 해놓고 막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근데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이게 윤슬이가 커서 막 걔 걔는 진짜 영혼 없이 부르는 건데 엄마가 시켜서 근데 영혼 없이 불러도 걔가 내 앞에서 막 생일 축하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 나 혼자 되게 막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되게 환대해 주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아 그리고 참 이번 생일은 이렇게 아,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저희 생일이 되는데 저희 아들이 같이 밤 12시가 되고 축하한다고 안 하길래 아니 방에 가서 이렇게 한 30분 삐대봤는데 계속 축하한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일이라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막 또 선물 얘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거는 편지를 길게 써주면 내가 편지로 퉁을 치겠다. 따로 선물을 받지 않고 그래서 형 그 몇만 원대에 살 거냐라는 걸로 계속 논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편지로 퉁을 치자. 하지만 편지가 충분히 길지 않으면 난 나머지를 좀 현금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양이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내가 사실 울진 않았지만 사실 되게 그걸 계속 봤거든. 계속 봤어요. 되게. 너무 좋았어. 물론 얘가 퉁치려고 썼다는 거 알지만 그것도 생일 당일에 끝내 못 쓰고 밤 12시가 넘어서 이 하나 생일이 끝났잖아 했더니 아 나 낮에 잤어 어쩔 수 없어 좀 늦게 받아 해서 생일이 지나서 받긴 했지만 A4 한 장 분량의 이렇게 편지를 딱 봤는데 물론 이게 100% 퓨어하지 않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담아있는 진심이 있으니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카톡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올해는 유난히 카톡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쿠폰도 많이 보내주시고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잘 쓸게요. 그냥 아, 고마워.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면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생일 축하를 받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는 아 그냥 고맙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생일이 지나고 금요일 날 이제 그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또 이제는 카톡을 보낸 거지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교회 이제 안 다닌 지 한 오래된 친구가 그래도 날 기억해주고 오랜만에 카톡을 보냈더라고. 근데 그걸 그냥 내용도 못 봤어. 그냥 딱 뜨잖아. 이렇게 누가 이제 선물을 보내게 딱 뜨잖아. 팝업에 뜨잖아요. 팝업에 딱 떴는데 내가 되게 울컥하더라고. 어, 되게 고마웠어. 이번에 카톡 아, 안 보내준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카톡이 무슨 사랑이 담겨? 진짜 여러분들 나 사랑한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되게 마음에 깊이 오더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작은 사랑이지. 근데 그게 하나하나하나에 쌓이니까 내 안에 큰 무게로 느껴지더라고. 되게 그 무게가 느껴지더라고. 내가 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사랑받는 거에서 정말 감사하다. 이게 무게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라고 카톡에서 느꼈던 감정선은 어 고마워라는 감정선인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맨 마지막에 카톡 그 친구 좀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그랬거든. 너무 고맙다고 막 하, 이럴 일인가 그랬을 거야 막. 근데 내가 그 100명의 표현을 얘한테 했어 그냥.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감화라는 건요 마음의 무게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 나도 알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그래. 그러니까 뭐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게 내 안에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 내 안에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먹고 사는 거, 내 성공하는 거, 내 누리는 것만 관심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정말 느껴지면 내가 그거 거기에 대한 열정이 확 생기는 거야. 내가 교회에 대해서 평가적이고 무관심했다가 하나님께서 남의 숨결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확 느껴지면 내가 거기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에 되게 아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지라는 게 귀찮은 잔소리처럼 느껴지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얼마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느껴지면 그걸 할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아 내가 미쳤었지 하나님 진짜 잘할게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고 싶어 하시는지 막 그걸 하시면서 하나님은 막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모습에 대해서 내가 삶의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킬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게 막 느껴지면 나도 막 해보고 싶은 거야. 막 이러니까 그에 관심이 확 쏠리면서 어제 관심 있던 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 오락 있어. 내가 내일부터 이걸 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 치고 내일 안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내일 또 해. 내일은 안 하겠지. 일주일 뒤에 또 해요. 근데 그거 언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 내 핸드폰에 이거 있었다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냥 문득 그걸 할 마음이 없어졌어. 그래서 홈화면에서도 지워. 왜? 그냥 가끔 정리할 때 요즘 안 쓰는 거 정리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플 자체를 지워. 왜? 나 요즘 안 하는데 용량만 차지하니까. 이런 사람이 그걸 멈추지. 아, 나 핸드폰 오락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 나 인스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 인스타 지우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다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 깨달음과 결단도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완성형으로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가마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왜 이런 데 시간을 썼지? 나 지금 저기 시간 쓰고 싶은데. 내가 그 틈새의 시간에 찬양 듣는 습관이 생기고 말씀 보는 습관이 생기고 그 틈새의 시간에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생기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내 안에 점검해보는 시간이 생기고 내가 내 그 짜투리의 시간들을 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달라져서 그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라고. 이걸 안 해야지라고 쳐다보는 건요, 당위적으로 고칠 수 있고요. 이게 그냥 이걸 안 해야지가 아니라 저걸 하고 싶어가 돼야 이게 자연스럽게 고쳐진다고. 이게 성령이 뭐예요? 가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가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셔야 돼요. 성도를 한 명 한 명 카톡 하나하나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한테 100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아, 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 그래, 난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소망과 열정. 아, 맞아, 나도 저거 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게 한 번 들으면 그냥 그러지만 그게 내가 깊이 바라보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내 역사가 있어요. 이걸 얘기한 게 뭐예요? 로마서 8장이에요. 아까 얘기해서 오늘 사실 본문은 로마서 8장이에요. 아까 로마서 7장 잠깐 얘기했죠.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삶으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 원치 않는 길로 데려간다. 알긴 알겠는데 하진 못한다. 이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근데 8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8장 3절에 육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3절에 뭐라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성령을 등장시켜요. 7장 내내 이게 맞긴 하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성령이 아니면 못합니다. 성령이 아닌 상태에서 깨달음의 은혜만 받고 해보려고 한다? 그건 율법이에요. 한계가 명확합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율법이 악한 것이냐? 아니죠. 너무 선한 것이죠. 율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율법으로는 모자르죠. 율법은 차의 모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구동축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엔진을 끼지 않은 것 같아요. 율법에서 멈추면. 성령이 엔진이에요. 성령의 오일이고. 정말 여기에 에너지를 둬서 이걸 움직여지게 하는 건 성령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뭐가 맞고 틀리는지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네가 틀린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반대도 당연히 들어가요. 이 한 문장에는 그 반대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해야 돼도 이 문장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생명의 성령.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생명. 내 안에서 화초가 자라나듯.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새로운 마음이 더 커지는 거야. 생명. 이렇게 자라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제일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율법적인 생각보다 한 단계 와 있는 결과론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도 나의 성숙과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 나 이제까지 했던 거에 사실 이제 관심이 좀 없어졌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진짜 재미있는 역동인 거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선한 생각은 했는데 욕망은 안 바뀌었어. 근데 내가 선한 생각을 한 다음에 욕망이 완전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완전히 바뀌죠. 이 역동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생각만으로 할 땐 A가 맞아 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골치 아픔과 또 다른 측면에 대한 발상과 이런 게 막 섞여 있는데 내가 내 욕망이 확 정리되면 영의 생각을 하게 돼서 생각도 아 나 저거 하고 싶어 나 저렇게 할래 저게 맞잖아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 뿌리가 환경이야. 그럼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출신이 육신이죠. 그렇죠? 국적의 육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애 주기의 옷은 호르몬이 주는 생각. 그게 출신이 육신이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에 맞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뭐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야? 기본적으로 출신 성분이. 출신이 육신이라고. 내 육체적인 욕망의 패턴이 만들어내는 생각이고 사춘기 때 그렇고 또 어떤 때 어떻고 요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떻고 사회적 환경이 어떠니까 어떻고 내 성장 과정이 어떠니까 어떻고 그건 다 육신의 출신이 육신이잖아.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오는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에서 오는 생각, 여러분들이 육체에서 오는 생각, 출신이 육신이라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성령에 감화되어서 나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지금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감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각들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생각까지 변화시키는 은혜 가운데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해요? 한 번 더 얘기하면.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아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의 영에 거하시면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계관이 아니고 기독교는 가치관이 아니라고. 기독교는 사고체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고체제로서의 기독교는 갖고 있는 내 안에 성령의 영, 일하심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 오호라나는 공부한 사람 이라가 아마 여러분들의 결론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지력으로 행동을 해낸다. 그럼 바리새족이 될 위험이 높죠. 남들한테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하겠지. 이렇게 난 해낸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어깨에 뻥이 들어가겠지. 왜? 자기가 의지력으로 해낸 거니까. 그 자기 공로잖아. 거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분이 내가 어떤 분인지 느껴지고 교감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처럼 친근하고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듯이 내 안에 생명을 길러내는 관계성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생각, 종의 영은 뭐예요? 시키면 하는. 그러니까 율법, 깨달음의 은혜만 있는. 그러니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깨달음의 은혜만 있는 멈춰선 상태에서 예? 있는 거. 이 넘어감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넘어감의 은혜. 다른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 여러분, 다른 얘기 하나 하고 결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약간 교육이 강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교육이 전 그게 자부심이고 저희 교회 체질이에요. 체질. 난 그걸 극복할 생각도 없어. 그게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왜 좋아하십니까? 설교 좋아서 좋아하시죠. 저희 교회 대부분 그래요. 설교가 좋다는 게 뭐예요? 여기 가는 메시지가 좋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장점이에요. 저희.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이 가르침을 체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지만 우리가 가르침으로 시작하지만 가르침으로 끝내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공을 던질 뿐 그러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성의 변화로 될 수 있는 거의 한계점이 명확해요.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기독교적으로 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굉장히 크고 유일한 기준으로 쓰시면 안 돼요. 뭐 온라인으로 편하게 얘기합시다. 저에게 아닌 분도 듣고 계시면 저에게 특징이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A라는 교회는 문제가 있고 B라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 A라는 식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고 저런 전통적인 방식은 꽉 막힌 건 문제가 있어. 저런 방식도 문제가 있어. 나는 근데 굉장히 대안적인 방식의 성경 이해와 신앙 이해와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그건 그걸로 여러분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신앙 전체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완성도가 100점이라고 해도 30%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은혜도 있어야 되고 욕망의 은혜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도 너무 중요한 거고, 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니까. 그게 저희 교회 정체성이야. 나의 프라이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좋은 거야. 이 교회 사명이에요. 이 교회는 교육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냐. 우리가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계속 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느냐,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화의 은혜가 있는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굉장히 많은 분이,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앙관이 마지매 A가 있어요. 마지매 A. 하지만 우리는 성장의 B가 있다는 게 제 가르침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객관적인 마지매를 제시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5살이면 5살, 10살이면 10살, 12살이면 12살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추구하시는, 그에게 원하시는 선함이라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객관적인 마지막 선함을 추구하되 오늘 내가 과도한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가야 되는 걸 집중하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러니까 교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적당히 타협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머무르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하나님 뜻은 이 정도 따라가자.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이 정도 할래.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조합이야.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만, 아 목사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 과정적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래도 돼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영적으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딱 조합 맞춰서 제 수준이 여기여서 그래요 라고 계속 거기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필요 없어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니까. 하고 싶은 만큼 하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천천히 좋아질까 천천히 나빠질까? 천천히 나빠지죠. 왜? 거기에 완고함이라는 죄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주신 숙제를 잘 풀어가고 또 내가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성장해서 또 다음 주신 숙제를 풀어가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스텝이 꼬이니까 내가 오늘 분량을 성실하게 하자는 말씀이고, 그럼 그 오늘 분량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내 의지력과 결단만으로 되는가? 아니죠. 오늘 분량을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감화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마음 내키는 만큼만 하려고 하면 성령의 감화가 필요 없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그 내 하고 싶음에 은혜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고 하나님 나 이제까지 함께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점이 여러분들에게 터치될 수 있어요. 너무 저희 교회 얘기지만 뭐 모든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상당수가 여기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건 그 완고한 거예요. 그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라는 게 여러분 생각 틀렸고 그냥 까라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겸손히 오늘의 숙제를 풀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왜요? 오라는 공간 사람이라는 지점에 도착해 봐야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맞긴 한데 되진 않는다라는 지점에 계속 있어야 그간에 성령의 가면을 쳐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라고. 맞진 않는데 되진 않네? 내 수준이 그렇지만 그건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이 상태 성령의 감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 이 지성적인 신앙, 과정적 신앙을 세속적 여러분들의 현재에 머무르고 싶은 그거에 대한 합리화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서로 스스로 속이는 거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기계적으로 획일화시켜서 잡아돌리는 교회 가서 빡시게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 신앙 성장에 도움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그렇죠? 거기서 빡시게 하시는 게 도움돼요.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딱 해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전통적인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희 교회보다 좋은 교회예요. 근데 특징적으로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 내가 제시하는 장점은 뭐냐면 거긴 크기 때문에 좀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 어떤 신앙인 사람이 와도 요 단계를 해야 되고 요 양육을 해야 되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작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의 각각의 수준에 맞게 나랑 협의해서 수준들을 정하고 상황들을 정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 나가서 여러분 스텝대로 해가는 게 우리의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하는 것보단 거기서 시킨 대로 잡아돌리는 게 훨씬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영적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장의 과정이어서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하셔야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선을 그냥 뭐 내 수준이 이러니까 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 네, 하고 싶은 만큼 세속적인 생활 딱 조합하고 이래도 별로 나쁜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고 바리새적인 거고 뭐 이런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건 여러분 나도 판단해 줄 수가 없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 내가 섣부르게 판단했다 그게 정죄가 될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 내가 감은 있지만 기러운 것 같은데 이런 감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입 밖으로 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앞에서 그걸 확인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에서 뭘 구하셔 나가셔야 돼요? 성령의 감화를 구하셔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했어요. 이게 큰 테마의 신앙생활이야.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합시다. 결론. 여러분 제가 무슨 주제건 마지막 날은 좀 마음이 그런 거 아시죠? 이 설교를 또 언제 할까라는 마음이 제가 있어요. 해야 될 설교도 많고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들 많고 욕망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언제 설교할 거예요. 사람이 아무래도 했던 설교를 다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얘기가 또 많으니까 또 언제 한편 한편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설교 듣는 것 같지만 한편 한편 설교가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사랑 설교 출창할 때 여러분 사랑 진짜 언제까지 안 했는데 여러분 사랑 설교 끝나서 우리 사랑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도 도무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고 거의 다 왔어. 응? 오늘이 마지막에 내일 다음 주에 정리 총정리하고 이제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얘기하고 한 해를 마무리한 네 가지 기도 제목 얘기한 다음에 1월 첫 주에 사도신경으로 넘어가요. 사도신경 가봐라. 지금 그리울 걸. 사도신경은 되게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얘기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얘기고 나 너무 기대되거든. 사도신경 주기도 우리가 이거 다시 할 건데 1월 달에 너무 기대돼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몇 명도 이때 생각할 거라고. 아, 목사님 뭐 그때는 좀 그러니까 우리 있을 때 이렇게 합시다. 욕망의 회개 언제 또 하겠어?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마음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씨앗이 뿌려집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져서 굴러다니다가 사라지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지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욕망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원한다고 느낀 게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정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더 깨어나셔야 돼요. 그 가마롭게 막 깨어나야 돼요. 그 신령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재밌는 거야.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제일 큰 선물이에요. 다 필요 없어 사실. 여러분들 뭐 직장 가서 뭐 돈 벌고 놀고 해서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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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만족하는 거잖아. 가성비 따지면 그렇게 큰 만족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달리는 거라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 다 내 만족이잖아. 근데 그 가성비가 그렇게 정말 한심 만족이라는 게 있어 이게. 내가 이 상태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돼? 쟤는 상황을 보기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쟤는 행복할까? 쟤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처럼 되게 순수할까? 힘든 과정이 꽤 있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열정적일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과 성장 과정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겪은 거지?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다 쌓인 먼지예요. 하나님 그걸 깨끗이 지우시고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본 모습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모습은 진짜 좋아요. 그 모습이 됐을 때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정말 이 선한 열정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먼지 쌓이지 않는 깨끗한 감정선에서 만족을 누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큰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세상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처럼 세상이 감당이 쉬운 사람이 없어. 그건 세상의 패러다임 안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거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좀 힘들게 해주면 애가 처박히고 좀 이렇게 잘되게 해주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래야지 세상이 감당이 되잖아. 얼마나 쉬워. 갖고 놀지 뭐. 환경에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갖고 놀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얘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네? 힘들게 했더니 더 매달려? 그래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그럼 싹 잊어버려.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뭐 성공했더니 너 네 인생의 자산을 가지고 뭔가 주를 위해 쓰고 싶어하네? 오케이 한번 가보자. 롤러코스터 내려갑니다. 힘들어지면 뭐 그냥 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면 뭐 맞건 틀리건 뭐 모든 방법 다 사용해서 어떻게든 나 이거 쉽지. 갖고 놀지. 세 바퀴 돌리면 인생 끝나. 세상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를 해내면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진짜. 그러니 이건 영어가 네이티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오늘부터 영어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갑자기 오늘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점검하시고 그 욕망에 막 빠져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기시키세요.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자체로. 그 문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세요. 근데 그건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고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는 거 그렇죠? 그거 하세요. 주님의 도움을 표하시는 거 상황을 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걸 원하신다면 그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감정이고 내 내면의 변화를 바란다면 여기서 좀 빠져나오셔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는 슬픔, 하나님께 이 땅을 바라보는 열정을 묵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부들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서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본 적이 없어요. 뭐만 봐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편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냐.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좋다. 아, 얘랑 살려면 내가 이렇게는 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적응하고 사는 거지 뭐. 사람을 안 봐. 사람을 안 봐. 부부지만 부부가 아니고. 부부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부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봐. 하나님 안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랑 왜 얘기할 때마다 외로워요. 왜? 지 얘기만 하니까. 지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그의 그 따뜻함, 그 열정, 그 슬픔, 그 고통. 내가 함부로 살 때 하나님께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발걸음이 멈춰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화되어서 당위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진정한 소망, 여러분 안에 진정한 욕망, 진정한 열정을 깨달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삶을 걸어가 보실 때 정말 아 이게 정말 좋구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다듬으면서 변화시키면서 가는 게 너무 좋구나. 내 마음 지금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가 정말 내가 나로서 살지 못했던 거구나.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격적인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시는 내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 이 한 단어가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감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아 그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자. 현재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겠다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찾아서 내 마음을 감화시키기 적지 않으신지 하나님 성령의 감화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찾아오신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나를 감화시켜 이제 성령의 나를 감화시켜라고 하셨는데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키는 저희를 경험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키는 저희를 경험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킨 것을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완고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현재의 나의 생각과 현재의 나의 상태를 고집하고 아버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내 수준에 맞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며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영적인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영적인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들을 위해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각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들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들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이들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열정을 이들 가운데 느끼게 하셔서 이들의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로잡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목회했던 삶의 경험들이나 내 인생의 흐름이나 현재의 상황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설레임을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제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시는 은혜로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마음에 주시는 힘으로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제가 저는 어떤 말이나 조언도 아버지 저의 생각이나 저의 관점이나 저의 이해관계로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느끼게 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이것들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이것들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건 후방에서 보급을 받는 것이고요, 삶의 현장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전방에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러분한테 보급도 해주시지만 전장에서 함께 서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숙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내면의 숙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숙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재정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업무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나 혼자 서 있지 않게 하나님 함께 서 주시옵소서. 이미 함께 서 계시오니 제가 그것을 알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도움 가운데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닥친 모든 슬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듯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혹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나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가운데 또 여전히 한국 사회에 있는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축복할 제사장이 여러분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럴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주신 은혜의 권위로 저를 축복하오니 내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축복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